오늘 말씀 같이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6장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맞춰서 미리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오시면 앞자리에는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성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나갔다가 잘못하면 벼락 맞을 수도 있을 날씨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다면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줄로 압니다. 오늘은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죠. 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답니다. 시작부터가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어 보일 만한 내용입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 얼마 후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갔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불어서. 김밥도 붙잡혔답니다. 왜요?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왜?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했답니다. 국물이 쫄아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다. 왜요? 일이 꼬여서. 결국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답니다. 왜요?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소금이 짠 거랍니다. 근데 저는 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참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사기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내용 안에서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을 두고 보더라도 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잘못된 일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패하고 지적받고 고난받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 또한 편치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으면 좀 더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말씀을 대하며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좀 무거운 마음과 부담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한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들이도록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을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바라시는 원리적이고 내용적인 어떤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 삼손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이해가 없었죠. 오직 외형적인 상징 하나, 머리만 깎으지 않으면 된다. 이것 하나만 붙들었던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전반적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장 볼 거 이렇게 적으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셔서 오늘 조금 분주하게 또 좀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사의 삼손 사사의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넘겨주시니라. 이것은 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죠. 그전까지 사사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재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 기록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어려운 압박 속에서 그런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내용이 그나마라도 나왔었는데 이 삼손 기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치하에 있는 이 일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기고 있고 당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그런 인식조차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끔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삼손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신 인물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준비시킨 인물이죠. 이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위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해 보이고 사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이 삼손은 그 시작부터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는 천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요. 일반인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누구보다 사사로서 그 일들을 수행하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왜 있는 겁니까?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특별히 지도자적인 책임을 부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그 분명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사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사사기 3장 9절.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태평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장 30절.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사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31절에도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5장 31절. 5장 31절 마지막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1절 마지막 내용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 사사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거죠. 8장 28절. 8장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예, 기드온 때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장 1절.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도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림으로 그 땅이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특징들 또 이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삼손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16장 마지막 절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삼손 사사에게 있어서 상당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었는데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이 표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서 사사라는 이름을 붙여지고 있지만 그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그저 지낸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삼손 사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는 것이죠. 지금껏 있었던 사사들에 비하여서 이 삼손 사사는 그 누구보다 사사다운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 사사만큼 실패한 사사가 없었던 것이죠. 삼손이 그와 같은 사사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도 아마 비슷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적인 나오는 사사의 통치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보면 각 사사들이 나오고 침략했던 이방 민족이 침략했던 시기가 나오고 태평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온니엘 때는 8년 동안 이방 민족이 침략을 했었지만 온니엘이 사사로 있음으로써 40년 동안 평안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에훗 같은 경우도 18년, 8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오면서 이 돌라 이전까지는 그 사사들의 기록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라는 어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라 이후부터는 그런 구원과 평온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다 때에도 18년 동안 침략이 있었고 6년이라는 이 세월은 평온했던 기간으로 쓰여지지 않고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기간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압력 속에 있었지만 그가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20년에 불과한 거죠. 이 20년도 태평했던 기간이 아니라 그저 사사가 있었던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도 전반에는 그 침략 시기보다 태평했던 기간이 훨씬 기간이 많았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 민족의 침략이 많아진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침략이 없었던 기간은 상당히 짧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그만큼 피폐해지고 상당히 그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사사의 기록을 보면 이 삼손사사는 블레셋과 그래도 전투를 벌이죠. 블레셋과 싸움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삼손사사가 블레셋을 많이 죽였던 그것은 다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사를 읽었지만 그 다곤 신전에서 그가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자보다 죽을 때 죽였던 자가 훨씬 많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사사가 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의 전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울만한 사사다운 역할을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5절 잠깐 한번 보시죠. 이 삼손사사가 처음에 태어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태어날 그 사사의 삼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삼손은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제 삼손이 장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그 한 도시 딤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죠.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택정함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이제 블레셋의 적의 도시로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가 블레셋을 괴멸하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삼손이 그곳에 가서 여자를 본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와서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팔짝 뛰죠. 반대를 합니다. 어찌 내 형제 중에 딸이 없고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삼손이 막무가내입니다. 이 삼손이 표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네. 계속 1인칭으로 쓰고 있죠. 내가 그 여자를 좋다니까요. 나를 위하여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데려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한 여인에게 홀려서 자신의 나실인됨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조차도 그는 잊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 이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지금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7절도 한번 보세요. 14장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는 것은 한번 하나 풀고 갑시다.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한국 성경은 조금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을 조금 영웅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번역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셨던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무대 뒤에서 블레셋을 멸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삼손의 지금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고 무마시킬 수 없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전혀 그런 의도와 생각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그 싸움을 갖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과 계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삼손이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딤나에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삼손이 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도 수수께끼를 맞춰봐라. 내기 하자. 그래서 겉옷 30벌과 배옷 30벌 내기를 하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친구들이 그 아내 될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네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울며 불며 삼손에게 호소를 합니다. 삼손이 가르쳐주게 되고 블레셋 친구들이 알아서 그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과 배옷을 걷어다가 그 친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금 장인에게 와보니까 그 장인이 삼손이 자기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씩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이 블레셋 곡식과 과수원 있는 데다 다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제대로 달리지를 못하고 막 빙빙 돌고 그러니까 거기 모든 곡식과 가수원들을 다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장인과 그 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을 듣고 삼손이 분개를 하죠. 곡은 한번 봅시다. 15장 7절. 15장 7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선 그 다음 9절에 보면 널쩍다리와 정갱이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떼거지로 일어나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치려고 그러냐? 삼손 때문이다. 삼손만 넘기면 좋겠다. 그래서 삼손이 자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삼손이 그 묶인 줄을 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싸움의 계기는 다 뭡니까? 자기의 여인을 잃은 복수심이죠. 그 복수가 복수의 복수를 낳은 것이죠. 삼손은 지금 하나도 사명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 싸움을 하고 있고 원수 갚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민족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캐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이 그 일을 폭로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눈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다곤 신전에서 노리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16장 28절.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죽는 순간에도 삼손의 마음 가운데서는 뭐예요? 나의 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의 전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힘과 능력을 쓰는 법이 없는 겁니다. 다 사사로운 감정이요 원수 갚는 일에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삼손 사사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 사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여자인 사람도 있었고 아주 소심하고 겁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라고요?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너희의 구원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방신에게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삼손 사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뀐 형태입니다. 삼손 사사는 그 어떤 사사보다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요. 그는 사사로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자 그는 인간적인 아무리 좋은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망한 사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삼손 사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이고 영적인 수준과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민족과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민족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내용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열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심으로 그들로 자유를 입게 합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들의 민족을 유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힘 한번 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는가 하는 그 내용과 지금 동일한 겁니다. 지금 삼손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요, 사망을 그 운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염원하고 기대했던 자리인데 그들은 얻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써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졸 수 있습니까? 예? 이 날이 굳은 날은 이 뇌도 회전이 좀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오늘 좀 정신이 맹한데 지금 고도의 정신 그 집중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된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만한 권세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권세인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해주시고 나신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천부적인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보면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 타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여자 때문에 망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만 휩싸여 있죠. 자기의 원수 갚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삼손이 사사로 그저 4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기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 20년. 네. 오늘 역시 정신이 조금 맹함이 조금 집중력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자이죠. 성도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뒷공무니를 쫓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가 아니더라도 돈이나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행복을 쫓아 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내 사사로운 감정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 자존심을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내가 좀 더 드러나 보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삼손 사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사는 삶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는 거룩한 표현을 쓰고 어떤 거룩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딱 나와야 됩니다.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그 그리하면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할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내게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서 그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처럼 그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 될 마음은 없이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살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한 구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있습니다. 2장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 좋은 단어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신 목적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받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축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과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들은 없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달랑 이거 하나죠. 무늬만 사사입니다. 사사적인 사명과 책임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구원하였다라는 내용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로 인하여서 평온하였다라는 내용도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20년 동안 교회만 들락달락거렸더라. 또는 40년 동안 교회의 교인 명부에 이름만 올렸더라 라고 기록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있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특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그 모든 주변적인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